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한반도 휴전선 일대에서 어제 발생한 북한군의 대남포 사격으로 남북한 간 긴장이 크게 고조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준전시 상태를 선포하고 전방부대에 완전 무장을 명령했다고 북한 관영매체가 보도했습니다. 한국군도 전군의 최고 수준의 경계태세를 발령하는 등 대응작전에 돌입했습니다. 특히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오늘 서부전선 방어를 담당하고 있는 제3야전군 사령부를 방문해 군의 대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어떤 추가 도발에도 철저하고 단호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남측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48시간 안에 중단하지 않으면 군사행동에 나서겠다고 북한이 위협한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한국군은 오늘 새벽에도 확성기 방송을 그대로 진행했으며 앞으로도 계획대로 시행할 방침입니다. 한편 미국 정부는 북한의 이번 포격 도발과 군사행동 위협에 대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북한 측에 도발적 행동과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언행을 삼갈 것을 촉구했습니다. 중국이 최근 수개월간 남중국해 인공섬에 조성한 간척지 규모가 기록적으로 증가했다고 미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어제 발표한 보고서에서 지난 6월 현재 중국이 남중국해 산후섬 군락인 스프레틀리 군도에 2,900에이커 규모의 간척지를 개간했다며 이는 전달인 5월에 비해 약 50% 증가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는 당시 2,000에이커를 간척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미 국방부의 이번 보고서는 또 중국이 이달 초 간척 작업을 중단했다고 발표한 데 대해 의심을 나타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일부 간척지에 영유권 주장에 사용될 수 있는 대형 선박이 접근할 수 있도록 깊은 통로와 정박시설이 조성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간척지들이 군사 목적으로 사용돼 세계 최대 무역 항로 중 하나인 남중국 해상에서 긴장이 고조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터키 정부는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 퇴치에 좀 더 적극 나서고 국경 통제도 강화해야 한다고 애쉬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이 말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어제 터키가 ISIL에 대한 미국 주도 연합군의 공습에 합류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지만 이는 터키가 해야 할 일의 일부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터키가 ISIL 갈등 지역과 이웃해 있고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오랜 동맹국이며 ISIL에 대응하는 국제연합군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시리아와 이라크와 접한 국경 통제를 지난해보다 더욱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그리스의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가 총리직을 사임했습니다. 치프라스 총리는 어제 피로코피스 파블로플로스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하고 다음 달 20일 조기 총선을 실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치프라스 총리는 이로써 지난 1월 총선에서 승리해 총리직에 오른 지 7개월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치프라스 총리와 그가 이끄는 급진 좌파 성향의 시리자당은 당초 국제채권단의 구제금융 조건인 강력한 구조조정에 반대하며 국민들로부터 큰 지지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가 또다시 채무 불이행 사태를 겪으면서 재정이 심각한 위기에 빠지자 치프라스 총리는 추가 구제금융을 지원받기 위해 세금 인상과 지출 삭감 등 긴축 정책으로 선회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리자당 내부가 분열되고 치프라스 총리는 자신을 지지하던 유권자들로부터 비난을 받았습니다. 중국의 제조업 지수가 예상보다 낮은 것으로 발표되면서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증시가 일제히 폭락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중국의 8월 차이신 제조업 관리 구매자 지수 예비치는 47.1로 50을 6개월 연속 밑돌면서 6년 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하이 종합지수는 전날 종가에 비해 4.2% 하락한 상태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일본의 니케이 산업평균지수도 이날 3%가 떨어진 것을 비롯해 한국과 싱가포르, 태국, 인도네시아 증시들도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태국 수도 방콕에서 지난 17일 발생한 폭발사건 희생자들에 대한 합동장례식이 오늘 사건 현장 부근 에라완 힌두교 사원에서 거행됐습니다. 장례식에는 유족들과 태국 정부 고위 당국자들, 또 종교 지도자들이 참석해 희생자 22명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1일 금요일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합니다. 전 오늘까지 임시 진행을 맡은 김영권입니다. 먼저 이 시간 한반도 관련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군이 준전시 상태를 선포하고 추가 도발을 예고했습니다. 한국군은 북한에 경고성 전통문을 보냈고 군에는 최고 수준의 경계태세를 발령했습니다.
우리 군은 즉각 경계태세를 최고 수준으로 격상하고 북한군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추가 도발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오늘 야전사령부를 방문해 북한군의 도발에 철저하고 단호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군은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해서 한치의 빈틈도 없는 즉각 대응
미국 국무부는 북한 정부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언행을 자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북한 정부가 고위급 간부들을 위한 별도의 손전화기, 즉 이동통신망을 운영하고 있다고 전직 고려링크 기술자가 폭로했습니다. 토요일이 내일 북한은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평안남북도와 함경남북도는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1도에서 22도, 낮 최고기온은 18도에서 29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오전에 0.5에서 1.5m, 오후엔 최고 2.5m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최고 1m로 일겠습니다. 뉴스투데이 일부 첫 소식입니다. 한국 군 당국이 오늘 북한의 포격 도발에 대한 경고성 전통문을 북측에 보냈습니다. 한민국 국방장관은 내일 오후 5시 이후 북한군의 추가 도발을 우려했습니다. 북한은 화력을 전방으로 이동 배치하고 중단거리 미사일 배치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입니다.
한국 군 당국은 21일 합동참모본부 명의로 북한 총참모부에 전통문을 보내 북측의 지뢰 도발과 포격 도발은 정전협정과 남북 불가침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중대한 도발임을 경고했습니다. 한국 국방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 전통문은 북한이 도발하면 자위권 차원에서 강력하게 응징할 것이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북측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한국군은 지난 20일 북한이 최전방 지역에서 포격 도발을 감행한 뒤 남북한이 포탄을 주고받는 경고성 포격전을 벌임에 따라 최고 수준의 경계태세를 발령하고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 작전에 돌입했습니다. 남측에 대한 포격 도발 이후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비상확대회의를 긴급 소집해 전선지대의 준전시 상태를 선포하고 인민군의 완전 무장을 명령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TV 보도 내용입니다.
있을 수 있는 적들의 반사경을 진압하기 위한 지역의 군사작전을 지휘할 기비관들이 임명되어 해당 전선으로 급파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민구 한국 국방장관은 북한이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시한으로 정한 22일 오후 5시 이후 어떤 방식으로든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 장관은 21일 전군 작전 지휘관 회의를 주관한 자리에서 북한이 다양한 도발을 할 가능성뿐 아니라 허를 찌르는 성동격서식 도발을 할 수 있는 만큼 예의주시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원산 인근에서 스커드 미사일과 평북 지역에서 노동 미사일 발사 움직임이 각각 포착됐습니다. 한국 정부의 한 소식통은 21일 북한의 스커드와 노동 미사일을 탑재한 이동식 발사 차량이 미한 연합 감시 자산에 식별됐다고 말했습니다. 탐지된 스커드 미사일의 기종은 사거리 500km 이하인 스커드 C 단거리 미사일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노동미사일의 최대 사거리는 1200km에 이릅니다. 이 소식통은 북한이 미사일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 수위를 최대로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적 의도에 따라 발사 시기를 저울질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선 북한군이 후방에 있던 화력을 전방으로 이동 배치하는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일대 최전방 부대에 집중적으로 배치한 화력을 한층 증강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 군당국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북한군의 도발 가능성에 대응할 만반의 대응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학유 한국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입니다.
우리 군은 즉각 경계태세를 최고 수준으로 격상하고 북한군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추가 도발 시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북한군은 20일 포격 도발 직후 오는 22일 오후 5시까지 대북 확성기 방송시설을 철거하라고 요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군사적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이런 가운데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오늘 야전사령부를 방문해 북한군의 도발에 철저하고 단호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특히 북한 측이 포격 도발 직후 표명한 대화 의사에 대해선 진정성이 없어 보인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북한의 어떤 추가 도발에도 철저하고 단호하게 대응하라고 군에 지시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21일 북한의 서부전선 포격 도발과 관련해 경기도 제3야전군 사령부를 방문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군은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해서 한치의 빈틈도 없는 즉각 대응 태세를 유지하기를 바라고 또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선조치 후 보고하기를 바랍니다.
3군사령부는 북한이 포격 도발을 감행한 서부전선의 군 지휘를 총괄하는 기관으로 박 대통령은 당초 예정된 지방 방문 일정을 취소하고 이곳을 전격 방문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하루 전 한국군의 즉각 대응 사격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 현장 지휘관 판단 아래 단호하게 즉각적으로 대응하라고 지시한 데 따라 평소의 원칙을 그대로 실행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준희 한국통일부 대변인은 21일 정례 기자 설명회에서 북한이 포격 사태를 수습하고 관계 개선에 출로를 열기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다고 밝힌 서한에 대해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측 서한은 20일 오후 4시 50분쯤 김양건 노동당 비서 명의로 한국 측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앞으로 전달됐습니다. 북한은 그러나 10분 정도 뒤인 오후 5시쯤엔 서해 군 통신선을 통해 총참모부 명의의 전통문을 한국 국방부 앞으로 보내 48시간 내 대북 심리전 방송을 중지하고 모든 수단을 철거하지 않으면 군사적 행동을 개시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포격 도발을 감행한 지 불과 1시간 남짓 뒤에 대화를 주장한 서한과 군사적 위협을 강조한 전통문을 한국 측에 잇따라 보낸 겁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입니다.
전통문을 양쪽으로 이렇게 보내온 시간, 시각과 또 그때 도발이 있었지 않습니까? 포격 도발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는 과연 대화의 의지가 있느냐,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 대변인은 특히 북한이 20일 인민군 최고사령부 긴급 보도를 통해 포격 도발 사실 자체를 부인한 데 대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위라며 그런 부분이 북한의 진정성을 더욱 의심하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김양건 비서의 서한에 대응해 21일 홍용표 통일부 장관 명의로 통지문을 보내려 했지만 북한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통일부에 따르면 21일 오전 10시 40분 통지문을 발송하려 했지만 북한 측이 명의 문제로 시비를 걸며 접수를 거부했습니다. 북한은 김 비서가 보낸 서한은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 앞으로 보내진 것인 만큼 답장격의 통지문도 홍 장관이 아닌 김 안보실장이 보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홍 장관이 보내려 한 통지문에는 대북 확성기 방송이 북한의 비무장지대 지뢰 도발에 따른 응당한 조치라는 점과 군사 도발과 위협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이번 사태를 수습할 용의가 있다면 최근 일련의 도발에 대한 시인과 사과,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 조치 등 진정성 있고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일 것을 북한에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와 함께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 방안을 주요국들과 유엔 등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한국과 미국의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인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김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21일 오전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의 도발에 대해 긴밀한 협의와 대응을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한국 정부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한편 북한의 포격 도발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한국 정부는 개성공단에 드나드는 한국 측 인원을 당분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입니다.
신변안전보장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필요 최소한 인원으로 제한을 해야 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당일 출경하고 당일 입경할 수 있는 인원에 대해서 출입을 하고, 두 번째는 기업 운영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람들로서만 출경을 시키는 그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또 만일을 대비해 21일 연평도와 백령도 등 북한과의 접경 수역에 위치한 서해 5도의 조업을 통제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편 미국 정부가 북한군의 포사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특히 북한 정부가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언행을 자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는데요.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와 국방부가 20일 이뤄진 북한군의 대남 포사격에 즉각 반응을 보였습니다. 존 커비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동기가 무엇이든 간에 한국의 발사체를 쏜 데 대해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Let the North speak to whatever motivated him. We're certainly closely monitoring this situation.
그러면서 이 같은 도발은 긴장만 고조시킬 뿐이라며 북한이 영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행동과 수사를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As we've said before, these kinds of provocative actions only heighten tensions, and we call on Pyongyang to refrain from actions and rhetoric that threaten regional peace and security.
커비 대변인은 미국의 한반도 방어 의지는 확고하다며 한국과 긴밀한 공조를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캐티나 애덤스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도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위협적 수사를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면서 이는 긴장을 높일 뿐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We take seriously North Korea's threatening rhetoric, which is designed to raise tensions and is not conducive to ensuring peace and stability on the peninsula.
미 국방부는 현재 한반도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빌 어번 국방부 대변인은 20일 BOA에 동맹국인 한국과 긴밀히 접촉하고 있다며 역시 굳건한 한국 방어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이어 미국인들과 가족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그들의 안녕을 보장하기 위해 신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그럼 여기서 한국전략문제연구소의 문성목 통일전략센터장을 전화로 연결해서 북한의 포격 도발 배경과 앞으로의 전망에 관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센터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북한 정권이 포격 도발 이후 준전시 상태를 선포했고 한국도 최고 수준의 경계태세를 발령한 상태입니다. 지금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상황 어느 정도로 평가하십니까?
예, 북한이 지난 8월 4일 지뢰 도발에 이어서 또 우리 영토를 향해서 포격 도발을 했고,
네,
또 48시간 시한을 두고 이 확성기 방송을 중단할 것을 최후 통첩을 해오고 이어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준 전시 상태를 선포함으로써 우리도 이제 거기에 대한 맞대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결국은 지금 긴장이 상당히 고조된 그런 상태로 지금 유지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북한 당국이 어제 총참모부 전통문을 통해서 특히 48시간 안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지 않으면 군사 행동을 강행하겠다 이렇게 위협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랬죠.
네, 북한군이 확성기 방송에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배경은 뭘까요?
네, 북한은 지난 2000년대 초부터 우리에게 대북 심리전, 특히 확성기라든지 전광판이라든지 심리전을 중단해 줄 것을 계속 요청을 했었어요.
네.
결국 2004년에 장성급 회담에서 이제 그걸 우리가 북한의 요구를 들어주어서 이제 합의가 됐는데, 그래서 11년 동안 중단이 됐다가 이번에 북한의 지뢰 도발에 의해서 우리가 응징 조치로서 이제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는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은 북한의 반응을 보면 얼마나 북한이 이걸 뼈아프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 밀어볼 수 있거든요.
예.
결국 북한이 오늘 조선중앙TV를 통해서 발표했듯이 북한은 우리의 확성기 방송을 선전포고다. 또 북한의 정권과 체제를 흔들려고 하는 그런 위험한 행동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결국 체제와 정권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인 북한으로서는 북한 주민의 눈과 귀를 뜨게 해주는 또 북한 군인들의 생각을 바꾸게 해줄 수 있는 이런 확성기 방송이 굉장히 뼈아픈 것이죠.
네. 북한 군인들이 확성기 방송을 네. 들으면 대개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일단 이제 탈북 군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예.
사실 처음에는 방송을 듣고 반신반의를 하다가 예를 들어서 뭐 일기예보 같은 경우 일기예보가 딱딱 들어맞는단 말이죠.
네네.
그리고 북한 내부 매체를 통해서 전혀 접할 수 없는 외부 세계의 정보들 또 북한 내부 돌아가는 상황들 그런 것들을 듣게 되면 아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받아온 교육들 자기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것들이 잘못된 것이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하는 계기가 되고
네.
그래서 북한 정권 체제에 대한 불신이 생기고 또 전투 의지가 약화되고 그런 것들을 상당히 우려했기 때문에 과거 김정일 정권 때도 그걸 중단해 줄 것을 간청을 했었고
네.
이번에도 지금 이렇게 막무가내식 행동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그 현재 한국에서는 미한 연합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이 진행 중인데요. 아, 북한군은 그동안 그 미한 연합 군사 훈련 기간은 대체적으로 군사적 도발을 하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강경한 움직임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저도 북한이 도발을 하더라도 이 한미 연합 연습이 끝난 후에는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네.
예상보다 빨리 이런 도발을 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북 확성기 방송이 지속되는 것을 좌시할 수 없다는 그 북한 지도부의 어떤 판단이 이렇게 성급한 그런 도발로 이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네.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대북 정책을 변경시키고자 하는 그런 어떤 그 계산도 같이 깔려 있죠. 북한 내부의 결속도 함께 깔려 있고요.
그런데 이 북한 당국은 포격 도발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북한 당국의 자세가 뭐 새삼스러운 건 아닙니다만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네, 북한은 뭐 그동안 천안함 폭침부터 시작해서 지난번에 지뢰 도발 또 이번에 포격 도발까지 모두 다 발뺌을 하고 있거든요.
네,
자기들의 그 책임을 상대방에게 전가시키고 이 상황을 다시 말하면 내외적으로 이 상황을 호도하기 위한 그런 속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번에 그 포를 쏜 그 북한의 행태를 보면
네.
사실 고사총이라는 걸 쏘았고 사실 우리 주민들도 총을 쏘았는지 안 쏘았는지 알기 어려운 그런 야산의 비탄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또 뭐 평사포 일부를 쏘긴 했는데 결국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북한이 오늘 그 이후에 발표한 내용을 보면 뭐 남측이 포탄의 종류도 모르고 피탄지도 잘 못 찾고 그런데 쏘지도 않은 걸 가지고 쏘았다 이렇게 지금 호도를 하고 있거든요.
예예. 예.
그래서 이걸 통해서 자기들의 잘못은 덮고 역시 긴장이 고조된 책임이 남측에 있는 것 같이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는 전형적인 그런 수법을 이번에 보이고 있는 것이죠.
예, 말씀하신 대로 나라 안팎에 대한 여러 의도가 있다고 말씀하셨고 외세의 위협을 통해서 내부의 단결이나 충성을 유도하는 건 뭐 잘 알려진 북한 당국의 전략 기조다 이런 또 지적도 있지 않습니까? 또 한편으로는
그렇죠?
예, 또 한편으로는 또 그 한국의 어떤 여론 분열 이런 의도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네. 그 남북한 접경 지역 주민들조차 이 걱정하거나 두려워하는 소리보다는 북한에 대해서 아주 단호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도 좀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난 2010년 천안함 폭침 때는 우리 내부 국론이 분열이 되고 우리 정부와 군의 발표를 불신하는 그런 이 일부 여론들이 있어서 상당히 어려웠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여야가 한 목소리가 됐고 온 국민이 하나가 돼서 북한을 질타하고 우리 대북심전방송을 아주 잘했다고 그렇게 격려하는 것이 북한으로서는 상당히 뼈아프고 아마 당황하지 않았느냐. 그것이 이렇게 그 강한 네. 반발로 나타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끝으로 이 북한 당국이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기한을 내일 오후 5시까지다 이렇게 요구를 했고 한국군은 방송 중단 계획이 없다고 밝혔는데 앞으로 가능한 시나리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우리 대한민국 정부나 군은 북한의 그런 최후 통첩성 일방적인 그 경고에 좌지우지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확고한 입장이기 때문에
네.
일단 북한이 내일 그 시한이 된 이후 시한이 지난 이후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소위 북한이 말한 군사적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고 또 그것이 우리의 그 맞대응으로 이어지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거에 따라서 상황이 상당히 달라질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북한이 이성적인 행동을 한다면 아마도 우리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끼칠 수 있는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은 아마 하지 않을 것으로 저는 보는데
네.
만약에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그런 행동을 취한다면 아마 좀 더 긴장이 높아지고 상황이 좀 더 악화될 가능성이 열려 있지요.
네, 그렇군요.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지금까지 한국전략문제연구소의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을 전화로 연결해서 북한의 포격도발 의도 또 남북관계 전망 등에 대해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의 뉴스투데이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추고홍 한국주재 중국 대사는 최근에 북한의 잇단 도발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남북한 모두가 자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추 대사는 오늘 경기도 성남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남북한 양측이 대립하지 말고 대화를 통해 분쟁을 풀어나갔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추 대사는 중국은 남북한 어느 쪽이든 일방적으로 도발하는 것에 반대한다면서 남북한이 대화와 협력을 통해 자주적 평화 통일을 실현하기 바란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주요 언론들은 어제 북한군의 도발로 일어난 남북한 간의 포격 사태를 긴급히 또 자세히 전했습니다. 미 매체들은 북한 정권이 한국의 확성기 방송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이번 도발을 일으킨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조은정 기자입니다.
주요 미국 언론들은 20일 경기도 연천에서 발생한 남북한 포격 사태의 내용을 신속하게 전했습니다. 미국의 AP통신은 북한의 화력 도발과 뒤이은 대북 확성기 방송 철거 요구 등 한국 국방부 발표 내용을 자세히 전했습니다. AP통신은 그러면서 북한은 지도자인 김정은이 이끄는 정권에 대한 어떠한 비난에도 극도로 민감하다며 이번 포격의 배경을 분석했습니다. AP통신은 한국의 대북 확성기 방송으로 인해 김정은의 권력 장악이 약화될 것으로 북한 정권이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CNN 방송도 이날 포격 사태를 긴급 속보로 전하며 남북한 간 긴장이 고조됐다고 평가했습니다. CNN 방송은 한국 병사들이 비무장지대에서 지뢰 폭발로 중상을 입은 뒤 한국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자 북한이 격노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더해 미한 합동 군사훈련이 시작됐는데 북한은 이를 자국에 대한 침략 준비로 여기고 있다고 CNN 방송은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뉴욕타임스 신문은 이번 사태가 2010년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5년 만에 발생한 남북한 간 무력 충돌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뉴욕타임스도 이번 포격 사태의 배경으로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건과 한국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꼽았습니다. 뉴욕타임스는 김정은의 전체주의 정권은 국민들을 외부 세계로부터 고립시키려 하며 대북 전단지 살포와 확성기 방송에 성난 대응을 해왔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그러면서 미한 합동 군사훈련이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해 북한이 사태를 확대하지 않을 것이라는 고유환 동국대 교수의 의견과 남북이 적대적 자세를 견지하면 사태가 악화될 것이라는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연구전략실장의 견해를 소개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신문은 북한이 한국의 확성기 방송에 대응해 포격을 감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군은 선전방송이 독재자 김정은을 비난하는 것에 대응할 의무를 느낀다는 서울대학교 장용석 선임연구원의 분석을 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북한이 짧고 급작스러운 공격들을 통해 한국에 두려움을 심고 한국과의 대화에서 우위를 차지하려는 것으로 전문가들이 분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한국이 지난 몇 달간 북한과 대화를 하려고 했지만 북한이 이를 다 거부하면서 양국 관계가 악화됐다면서 북한이 관영 매체를 통해 박근혜 한국 대통령에게 폭언을 퍼부었다고 소개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영국 외교부가 20일 북한의 폭격 도발과 관련한 새로운 북한 여행 주의보를 발표했습니다. 영국 외교부는 어제 남북한이 비무장지대에서 폭격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사상자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지에 체류하고 있다면 주의를 기울이면서 현지 당국의 권고를 따르라고 말했습니다. 영국 외교부는 앞선 여행주의보에서도 한반도의 긴장 수준이 갑자기 급변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10년 한국 해군 천안함 침몰 사건 직후와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건 때 한반도 긴장이 고조된 적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국 외교부는 북한의 2012년 미사일 시험 발사와 2013년의 핵실험 그리고 정기적인 미한 합동군사 훈련 기간 중에도 역시 긴장이 고조됐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 정권이 고위급 간부들을 위해 별도의 이동통신망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전직 고려링크 직원이 이를 폭로했는데요. 보안상 이유 때문이라고 이 전직 직원은 설명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인터넷 매체인 NK뉴스는 북한의 고위급 간부들을 위한 별도의 이동통신망이 존재한다고 20일 보도했습니다.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북한의 이동통신회사인 고려링크에서 기술자로 일했던 아메드 엘 노아마니 씨는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고려링크의 내국인과 외국인용 통신망이 따로 존재하며 고위 간부들만 이용하는 제3의 통신망이 별도로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위 간부들을 제외한 다른 사용자들은 이 통신망에 접속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고려링크 출범 당시 자체적으로 통신 내용을 암호화하는 프로그램이 작동하는 통신망을 만드는 기술이 없었던 북한이 그 대안으로 고위급 간부들만 사용할 수 있는 별도의 통신망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엘 노아마니 씨는 다른 통신망이 해킹 공격 등에 뚫리더라도 고위 간부용 통신망은 안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북한 주민들이 사용하는 휴대전화기는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 사용하는 기기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전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통화를 감시하기 위한 별도의 장치를 설치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다만 북한 당국은 세계 대부분의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설치하는 합법 도감청 통로란 프로그램을 통해 특정 통화 내용을 감청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읽을 수 있고 어떤 데이터를 사용했는지 알아낼 수 있다고 엘 노아마니 씨는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소프트웨어 개발 기술이 뛰어나 정권의 필요에 따라 개인 통신 내용을 감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내부적으로 만들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엘 노아마니 씨는 자신이 평양에 머무는 동안 북한 당국이 휴대전화 사용을 중단시킨 것은 인공위성 발사와 김일성 광장에서 열린 군사 행진 기간 등 단 두 번뿐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북한 당국이 추모를 위해 100일간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그런 기억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엘 노아마니 씨는 또 북한이 2세대 이동통신망 대신 3세대 이동통신망을 채택한 것은 보안상 이유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2세대 이동통신은 통제 자체가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엘도아마리 씨는 지난 2004년 발생한 용천역 폭발 사고에 대해 알고 있다며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암살하기 위해 누군가 보안이 미비한 2세대 이동통신 전화기를 이용해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라 김정일 위원장이 2세대 통신망을 차단하도록 지시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엘도아마니 씨는 북한 주민들의 휴대전화 사용시간이 상대적으로 길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처럼 선불카드를 사용하는 나라의 경우 통화시간이 보통 30초에서 35초를 넘기지 않는데 북한에서는 평균적으로 90초가 넘었다는 겁니다. 엘도아마니 씨는 사람들이 퇴근한 뒤 집에서 통화를 하는 밤 시간대에 통화량이 가장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엘도아마니 씨는 자신이 북한에 있었던 3년 전에 이미 북한의 휴대전화 가입자 수가 190만 명에 달했다며 최근 증가세가 주춤하기는 했지만 수요를 다시 자극한다면 600만 명까지 가입자 수를 늘릴 여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최근 북한에 발생한 홍수 피해는 일부 지역에 제한되어 있다고 유엔이 밝혔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에서 최근 홍수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지만 특정 지역으로 제한돼 있다고 유엔이 밝혔습니다.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 아시아 사무소의 크리스토퍼 드 보노 대변인은 20일 VOA 보낸 이메일에서 국제적십자사 IFRC가 현장을 직접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드보노 대변인은 이어 북한 당국이 적십자사와 협력해 피해에 대응할 능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유엔은 북한 당국의 보고를 인용해 황해남도와 함경남북도에서 발생한 홍수로 21명이 사망하고 9명이 실종됐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닷새 동안 내린 폭우로 사망자와 실종자 외에 3천 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하고 가옥 700여 채가 무너졌으며 농경지 4천 헥타르가 침수됐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의 조선적십자회는 국제적십자사와 협력해 황해남도와 함경남도 북도 내 7개 지역 주민들에게 필수 구호품을 분배했다고 유엔은 밝혔습니다. 국제적십자사도 12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북한에서 최근 홍수로 큰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적십자사에 따르면 사망자와 실종자 수는 유엔의 발표와 같지만 가옥 천여 채가 무너지는 등 피해 규모는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크리스 스테인스 국제적십자사 북한 담당관은 북한 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수해 상황을 파악하고 지원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김현진입니다.
평양에서 다음 달 북한 최대 규모의 무역 박람회가 열립니다. 북한은 특히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인 원산 경제 특구에 외국인들을 초대하고 이례적으로 맥주 공장 건설에도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 외국 자본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요. 하지만 북한의 열악한 환경 때문에 실제로 얼마나 투자를 유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중앙급 경제개발구로 지정된 원산에 대규모 맥주 공장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북한은 이를 위해 외국인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본부를 두고 북한 내 투자와 무역을 알선하는 백두문화교류사는 최근 웹사이트에 지난 6월 원산 금강산 국제관광지대에서 열린 투자 설명회에서 100여 개 사업 계획이 공개됐다며 유망한 투자 대상으로 특히 양조장을 꼽았습니다. 백두문화교류사는 투자자가 확보되면 원산 양조장은 연간 5만 킬로리터의 맥주를 생산할 예정이라며 함경남북도와 강원도 등 동해안 지역에 대규모 양조장이 없는 것을 감안하면 시장성이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원산 양조장은 흑맥주와 에일, 쌀로 만든 맥주 등 다양한 종류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이 단체는 원산 백화점 재건축도 유망한 투자 대상으로 꼽았습니다. 백두문화교류사는 북한 당국의 후원 아래 다음 달 외국인 투자자들과 직접 원산을 방문해서 양조장과 백화점 등을 둘러볼 계획입니다. 원산 개발은 북한이 외국 투자자 유치를 위해 펼치는 다각적인 노력 중 하나입니다. 오는 9월 21일부터 24일에는 북한 최대 규모의 무역 박람회도 열립니다. 평양 3대 혁명 전시관에서 열리는 제11차 평양 가을철 국제 상품 전람회에는 북한과 해외의 300여 개 업체가 전기, 전자, 화학, 통신, 경공업, 의약품 등 다양한 제품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북한은 외자 유치와 상품 수출을 위해 매년 봄과 가을 두 차례 국제 상품 전람회를 열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올해 상반기 중국을 정식 방문한 북한 주민의 수가 지난해보다 2% 줄면서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회의 참석이나 사업 목적으로 중국을 방문하는 주민들의 수가 크게 줄었는데요.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국가여유국은 최근 발표한 2015년 상반기 외국인 입국 현황 자료에서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중국을 방문한 북한 사람이 8만 9,70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 줄어든 것으로 지난해 상반기에 전년보다 7.3% 줄어든 데 이어 2년 연속 줄어든 겁니다. 상반기에 중국 방문 북한 주민 수가 가장 많았던 때는 2013년으로 9만 9,100명을 기록했습니다. 중국 국가여유국이 발표한 이번 자료는 정식 절차를 밟아 중국을 방문한 북한 주민들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며 탈북 등 비공식 경로를 통해 입국한 북한 주민들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중국 방문 목적은 공장이나 식당 취업이 4만 7,300명으로 전체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3,300명 늘어난 수치입니다. 반면 회의 참석이나 사업을 위해 중국을 찾은 북한 주민은 13,700명으로 지난해보다 4,000명 줄었고 특히 2013년과 비교하면 11,800명이나 줄었습니다. 관광 목적은 600명으로 지난해보다 100명 줄었고 친지 방문은 아예 통계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 밖에 기타 목적이 28,1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성별로 보면 남성 방문자 수가 압도적으로 많아 여성은 13,200명에 그친 반면에 남성은 전체 85%인 76,500명에 달했습니다. 연령별로는 45살에서 64살 사이가 48,700명으로 가장 많았고 교통수단별로는 선박이 41,500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한편 올해 상반기 중국을 방문한 외국인은 모두 1,236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한국인이 214만 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일본과 미국, 베트남이 뒤를 이었고 북한은 전체 20위에 올랐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한국에서는 외부 세계에 접근이 차단된 북한 주민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정확하고 바른 소식을 접해서 주민들 스스로 미래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인데요. 최근 서울의 한 통일 관련 민간 방송국도 이런 노력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특히 출연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북한에서 온 탈북민들이라고 하는데요.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크게 성황리에 잘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 자리에 이제 황석영이라든지 스티키
서울 서교동의 한 호텔. 8월이지만 마치 송년회 같은 분위기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음식과 정을 나눕니다.
예, 반갑습니다. 고려대 북한학과 조영기입니다.
이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남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을 송출하는 한 민간 방송의 출연자들입니다. 자유조선방송과 열린북한방송 등 대북방송과 데일리 NK 등 인터넷 신문사가 함께 만든 이 방송이 추진된 지 이제 1년이 지났는데요. 거의 보수도 받지 않고 통일을 위해 재능을 기부한 출연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국민통일방송의 이광백 대표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통일방송은 시민들의 참여로 만드는 방송이에요. 그 참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프로그램에 직접 출연하는 겁니다. 진행자도 있고 또 게스트도 있고 그런데 그동안 저희들이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방송을 좀 길게 해왔는데 한 번도 그분들에게 감사를 전하는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출연자를 위한 감사의 밤, 국민통일방송 출연자를 위한 감사의 밤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의 출연자들 중 절반은 탈북민인데요.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방송인 만큼 북한의 사정을 잘 아는 탈북민들이 많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도 많은 탈북민 출연자들이 함께했는데요.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한 탈북민을 만나봤습니다.
저는 평안남도에서 왔고요. 네, 2011년도부터 네, 지금까지 한국 정착하고 있는 기자로서 일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있을 때 우연히 한국의 라디오를 들으면서 많은 것을 배웠고 라디오가 탈북의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라디오는 어느 방송이라는 걸 모르고 네, 뭐 그때 생각하면 자유 아시아 방송이라고 했던지 뭐 KBS 너무 많이 떠가지고 예, 방송을 모르겠고 우리가 방송국은 개치 않고 내용을 많이 중요시하거든요. 저는 기본 4회를 그 해설해주는 예, 이게 제일 제가 기다리는 시간이었어요. 우리는 학문이 제한되어 있잖아요. 저 제대로 된 사회 교육 이게 제가 가장 잊혀지지 못할 제 의식이 개몽된 최고의 전환점이었던 것 같아요.
방송 관계자들은 방송을 듣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의구심이 들 때도 많은데요. 이렇게 북한에서 한국의 라디오를 들었다는 탈북민들을 만날 때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한 확신이 듭니다. 이광백 대표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10년이라는 긴 시간이었지만 솔직히 저희 방송을 듣고 있는 사람의 수가 현재는 많진 않습니다.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면 대략 북한에 있었을 때 저희 방송을 들었다는 사람이 한 2%에서 3%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철저하게 폐쇄된 사회에 2%에서 3% 정도의 북한 주민이 저희 방송을 들었다는 그 사실. 그게 굳이 성과라면 성과인 듯 하고요.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저희가 원하는 통일시대를 앞당길 수는 없기 때문에 앞으로 5%, 10%, 또 15%, 30% 더 많은 북한 주민이 듣게 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지금 흐르고 있는 노래는 국민통일방송에서 실습사원으로 일하고 있는 대학생 위형빈 씨가 작사, 작곡한 노래입니다. 위형빈 씨는 미국 스탠포드 대학에 재학 중에 방학 동안 실습사원으로 오면서 북한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고 북한 주민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게 됐습니다. 북한 주민들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자신의 진심을 전하는 노래를 만들게 됐는데요. 위형빈 씨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두 곡, 첫 곡은 이제 원. 원은 이제 제가 와서 한 2주차? 2주차인가 3주차 때 쓴 건데 그때는 제가 북한을 잘 몰랐어요. 그때 북한 현재 상황 그런 거에 대해서. 근데 회사에 다니면서 알게 되다가 저 자신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회사의 입장도 아니고 북한 사람의 입장도 아니고 제가 봤을 때 지금 안타깝다라는 마음이 컸어요. 왜냐하면 제가 가사에도 나왔듯이 아무 변화도 없이 지금 흘러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회사 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하셔도 변화가 없으니까 이게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일단 관심을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메시지를 담아서 썼고요.
위형빈 씨는 미국에 돌아가서도 통일의 중요성에 대해 그리고 북한 주민들의 상황에 대해 알리는 활동을 계속 해나갈 예정입니다.
뭐 제가 가서도 계속 연락을 하고 제가 미국에서도 요즘 인터넷이 잘 됐으니까 서로 도울 수 있으니까 현재는 정말 영향력이 미미해 보이지만 이 사람들이 꾸는 꿈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일하는 데 진심을 담기 때문에 아마 어마어마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출연자들 중에는 외국인들도 많은데요. 이들도 남과 북의 소통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국에 돌아가서도 북한의 상황을 알리는 활동을 하게 될 텐데요.
예, 제 이름은 제이슨 마르스입니다. 미국에서 왔습니다. 통일은, 남북통일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TNK와 그 유니테이션 미디어 그룹과 그 연합이 너무 좋은 거예요. With you in the future. 감사합니다. 와우.
네, 제 마지막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분 역시 한국 여인왕.
북한의 변화를 이끌고 한반도의 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방송인들의 노력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도성민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네, 북한군의 폭격 도발과 계속되는 위협으로 한반도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는 소식 앞서 자세히 전해드렸는데요. 전방 지역의 일부 주민들이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서 대피시설에 머물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북한과의 접경 지역 마을 주민들이 어제부터 대피 상황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젯밤 늦게 대피령이 풀렸다가 오늘 새벽에 한국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시작하면서 다시 대피령이 내려진 곳도 있었습니다. 네. 일부 마을 주민들은 지금 이 시각까지도 대피소에 계속 머물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오후에 강원도 화천 최전방 지역 주민 880여 명도 안전조치 차원에서 대피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언론에서는 어제와 오늘 그 강원도와 경기도 접경 지역의 대피소 상황을 자세히 보도하고 있는데요. 네. 불안한 마음이 큰 주민들의 대피소 모습이 어떤지 자세히 전해졌습니다.
그럼 대피소에 피신한 주민들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네. 뭐 지금은 안전조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크게 동요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경기도 연천의 한 대피소 상황인데요. 지역 면사무소에 대피시설이 마련돼 있고 대한적십자사 등에서 지원한 비상식량, 모포 등이 전달된 상태입니다. 뭐 주민들, 고령자들이 많습니다. 시골 지역이다 보니까요. 스티로폼 재질의 바닥재 위에서 휴대전화 등으로 뉴스를 계속 청취하고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특히 이 지역은 지난해 10월에 그 한국 쪽에서 북쪽으로 보낸 그 풍선 삐라를 향해서 쏜 북한의 고사기관 총탄이 떨어졌던 곳이었습니다. 네. 주민들은 뭐 늘 이런 불안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이번 긴장은 좀 남다르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특이한 것은 그냥 불안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한국이 좀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 네.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서해 5도 지역의 조업도 중단됐다고요?
그렇습니다. 백령도라든지 연평도를 오가는 여객선은 안전한 항로로 운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선들의 조업은 지금 통제되고 있고 출항하지 못하는 곳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청도, 대청도, 백령도는 조업 대기 상태입니다.
네, 휴가 나간 군인들의 부대 복귀 모습도 이 텔레비전 화면에 자주 비춰지던데요. 군에 자식을 보낸 부모들의 마음, 접경 지역 주민들 못지않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저도 아직 뭐 군을 보낼 만한 큰 아이는 없지만은 저도 걱정이 될 정도로 네. 서울역과 동서울 터미널 등 군복을 입고 복귀하는 많은 수의 청년 장병들의 모습이 눈길을 계속 끌고 있습니다. 네. 버스를 타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모습,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는 모습, 자식을 배웅하는 부모의 모습 등이 담겨서 보도 사진에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지금 북한의 도발과 한국군의 대응 포격 등으로 최고 수준의 경계 태세가 발령돼 있지 않습니까? 예. 한국군 장병들의 외출과 외박이 금지된 상태고요. 휴가와 면회도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서울통신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국의 가계 소비 사상 최저로 이번에 떨어졌다는 소식이 관심을 끄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한국 사회가 참 오랫동안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주력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경기 지표들이 좋지는 않습니다. 지금 뭐 세계적인 투자 위축 분위기가 있어서 한국 증시도 지금 계속 나빠지고 있는데 여기다가 어제 북한 상황까지 더해지면서 코스피 지수가 1900대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네. 개인 투자자들도 계속 이탈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지난 2분기에 가계 지출 상황을 담은 통계청 자료가 발표가 됐는데 최악입니다. 올 2분기 가계 소비 2003년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다는 내용입니다.
네,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돈을 잘 쓰지 않는다 이런 얘기 같은데.
네네. 불경기로 얇아진 지갑인데 이걸 또 열지 않고 꽁꽁 닫아버린 상황이라는 겁니다. 네. 가장 눈에 띄는 소비 부분, 어느 부분이 좀 줄었나 봤더니 오락과 문화, 교통비 지출이 줄었습니다. 지난해 이맘때보다 4.4%씩 정도가 줄었다는 거고요. 네. 음식이라든지 숙박 관련 지출도 줄었습니다. 반대로 이 한국 사람들의 가계 소비에서 가장 부담이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월세로 집에서 그 집을 거주하는 그 월세 가구가 늘어나면서 주거비 지출이 7.8%가 늘었습니다. 한국통계청은 올 1월에서 3월 다소 회복세를 보였던 가계 소비가 이렇게 나빠진 것은 네.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여파 등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서울통신 도성민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소식 알아볼까요?
네. 오늘은 역사문화도시 경주에서 열리는 국제문화행사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신라 천년의 고도 경주입니다. 경주에서 세계문화엑스포 행사가 열리는데 오늘 개막이 됐습니다. 경주에서는 이 세계문화엑스포 행사가 1998년부터 시작됐고요.
네.
한국의 품격 있는 문화를 전 세계에 소개하고 이 한국 문화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59일 동안 살아있는 신라 유적지 경주 곳곳에서 문화축제가 열립니다.
네. 경주하면 한국 학생들이 꼭 한 번쯤은 가게 되는 뭐 대표적인 수학여행지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특히 역사 유적지가 상당히 많죠?
그렇습니다. 뭐 한국 동전에도 새겨져 있는 다보탑이 있는 곳이고요. 세계 문화유산에 빛나는 석굴암 불국사도 경주에 있습니다. 도시에 자리하고 있는 천마총 등 이 왕가의 무덤도 참 볼만하고요. 뭐 안압지 등 왕가의 정원 그리고 경주 남산도 경주를 찾는다면 꼭 가봐야 할 곳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엑스포의 주제를 보니까 실크로드 경주네요. 어떤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경주 세계문화엑스포가 항상 그 세계 문화, 보여주고 있는 세계 문화의 범위를 점점 넓히고 있는데요.
네.
처음 시작할 때는 경주시만을 무대로 해서 경주를 세계에 알리는 그런 행사를 시작했다가 다른 나라, 그러니까 캄보디아 앙코르와트라든지 터키 이스탄불과 자매 결연을 맺고 서로 이 두 도시를 오가는 공동 행사도 열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행사는 실크로드 경주라는 주제를 갖고 있는데요. 이 아시아 문명의 상징이기도 한 실크로드의 출발점을 신라야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실크로드 하면 육로도 있지만 해로로 연결된 실크로드도 있는데요.
네.
문화 전달과 융성의 어떤 그런 문화의 상징을 문화 엑스포 경주 현장에서 선보이겠다는 겁니다. 실크로드 선상에 있는 20여 개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 40여 개 국가의 문화 인사 등 1,500여 명이 이 행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울통신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America, VO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 뉴스 뉴스투데이 2부가 이어지겠습니다. 여기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두 차례 아침과 저녁에 방송해드립니다.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밤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7460 또 1199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kHz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11935kHz로도 저희 방송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VOA World News.